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2월 14일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던 것을 고기를 다이처럼 21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도 또는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고 우리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를 지셨던 고통을 생각하는 그 기간이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아마 고통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자님은 감기 기운으로 여러 가지 두 주 동안 힘들어서 그러셨고 저는 아주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너 좋은 거 아니다. 네가 사는 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쏟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토하면서도 막 오장육부가 전부 다 입으로 쏟아 나오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나올 게 없으니까 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히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다 보면은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살게 되면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반감되고 또 반감되고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부활이 뭐냐? 오늘은 사실은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다른 교회들 오늘 천주교를 한번 봤습니다. 천주교 같습니다요. 네 명의 사람이 나와서 만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찬하는데 거기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만찬을 떡을 떼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잔에 있는 것을 혼자 다 마셔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잔을 깨끗이 수건으로 닦아서 놓고 이제 떡을 그 다음부터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예식을 봤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뭐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그 영광 주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적지요. 또 우리의 모습도 뭐 처진 것 같지요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내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 보기에 편한 것, 이러한 것들. 그러나 이제 좋은 건 그 가운데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두세 번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함께 연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일요일 날 하루 나와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는데 정말 앞에 리드하시는 분이 잘하시니까 우리 따라 부릅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정말 힘차게 그걸 부를 수 있는 감사함을 부를 수 있는 충만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부활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구원받은 것이 물속에서 건전함을 받는 것인가요?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밀려서 살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주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건 길이라고 했어요.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냐?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은 겨울에 다 나무가 죽은 것처럼 길가에 가면서 가로수를 보니까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그 이파리 가운데서 파릇파릇하게 싹시 나는 걸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빨대로 다 죽은 걸로 생각해서 풀어뜨려봤어요. 그 속에는 파랗게 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저 높은 곳에 파란 이파리들이 아주 봉글봉글하게 위에 올라오고 있었다고요. 와, 이런데 내가 물을 주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물을 준 적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거기에서 새싹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생명이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의인의 삶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초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면은 달나라도 가고 또 뭐 이 지구에 끝없이 지금 38년 동안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다시 전자가 살아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학보다도 더 먼, 더 깊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장하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곧 우리 생각하는 이상의 신앙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가요? 결론을 알거든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일으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히라모 아나스타시스를 번역하신데 부활되는 사람은 죽음을 일으켜 세우고 죽기 전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인가 했더니 귀신이 아니고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만약에 우리 성도님에게 바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바르다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흙으로 되었던 것이 다시 다 와서 이렇게 뭉치져서 거기 합쳐져서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으로 그 튀어 흙 갖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것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될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겨둬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좀 하나의 나쁜 놈들이지만은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다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죽으면 자기는 그 가서 나라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산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그냥 가서 들어가서 같이 자폭해버리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믿음만은 최고인 거예요. 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찰떤 것 진리를 믿는 거예요. 생명인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허기야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물의 중요한 건 모르거든요. 산소 공급을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진장하게 끝없이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처럼 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비녀 만들고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는 시비나 장가 가지 않는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 때는 부활 때가 언제예요? 예수의 우리 부활 때는 시비나 장가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시비하고 장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근심할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44절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재림시에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는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동서남북에 다 끌어 모으신단 말이에요. 어디래요? 공중으로 들어 모으신답니다. 우리 콩나물을 이렇게 다듬다 보면은요, 우리 콩나물을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콩나물 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계속 줍니다. 자라면은 아침 국거리가 없으면 거기에서 위에서 좋은 것만 착착 뽑아가지고 그걸 씻어서 콩나물 국을 끓인다고요. 마찬가지 좋은 것만 이렇게 뽑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러서 하나님께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창조한 하나님인가 하면 오늘날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관한글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예를 들은 거예요. 포도나무 예를 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도적까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이때는 옛날에는 말구에서 조형이 났지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밖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한 자는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성도를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다가 천군천사가 오시는 그때 틀림을 받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죽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사람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죽기 전에 얘기합니다. 자기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하고 빛이 나는 사람하고 같이 동시에 온답니다. 그런데 갈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와서 보고 데려간다는 거지요. 나 그래서 그건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그 아픈 사람 심방하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다 사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영광 전에 고통이 여러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편안하다 할 때에 나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일이 잘 된다 할 때 그때 주님을 더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럴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들어 살았습니다라고요. 왜 그때 나에게 힘든 것을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 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셔서 하나님 영광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은 로마인은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모든 권선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의 거의 반절 정도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전도자님이 설교했죠. 종인에 대해서. 거의 반절 정도 종이란 말입니다. 종,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셔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임.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 그렇거든요. 바로 로마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모든 문제에 강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미국의 최고의 지금 문화와 모든 것 환경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죽으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되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렸단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의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요? 바로 의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무엇까지? 죽음까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줄 걸로 확신하고 믿고 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산헤드린의 회원의 72인 중에 한 명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학문은 가말리엘, 요사의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 가지고요. 모든 것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대화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다 투자해버리는 그러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세례로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주려는 자가 꺼내놓고 나니까는 살아났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 머릿속을 통해서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없는 데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믿어가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는 죄와 다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것이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미국의 사람들은 이제 돼지도 펫으로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러거든요. 기껏 씻어주니까 또 아주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주저앉아서 다시 더러워지고. 그런데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죽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언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대로 3일 만에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들이 가서 로마 군병한테 가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물합니다. 아 예수가 지금 죽어서 지금 요한이든가요? 아리마대 요셉 아주 부잣집 묘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생전에 말하기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요. 그러므로 누가 지키도록 군병을 좀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요. 왜 로마 군병이 문을 지키지 않고 그 대제사장들 반론하는 사람들의 직속들이 지키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문이 움직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옷은 겨우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빛의 천사가, 빛 같은 난 천사가 말씀하기를 이미 너희들 앞에 갔느니라고 말씀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습은 정말 가함의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움 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여기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을 향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요? 이방인들이 어떻는지 이방인 같이 하지 맙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쫓는답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소망을 둔 것은 어디입니까요? 궁극적인 영생,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유대인과 그 밖의 사람을 이방이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줘서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니까 허망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준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justice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살고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생명에서 떠나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영혼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가운데 사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향 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목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만케 허락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는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시는 예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내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여러분과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사람은 주님만을 우리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돼. 첫자리에 어떤 게 첫자리입니까요? 하트에 앉히란 말입니다. 내 하트에 앉히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H를 의자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앉히라는 거죠. 나라고는 이 그림이 있는데 몸체가 있는데 그 안에 하트가 있어요. 그 하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게 첫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자다 예수님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몸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도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과 내 일이 있는데 내 결정하는 것은 항상 내 일대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첫자리에 모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나의 첫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생의 최종 목적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죄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죄와 구별되어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죄와 구별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중심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면은 나는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을 나의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산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적게 받기도 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Fear가 돼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땅속에다 가만히 묻어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주인 오실 때 그걸 내놨어요. 여기에 주님이 주신 그대로 잘 보관했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면서 살라고. 있는 곳도 뺏어서 다른 있는 자에게 갖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둘 때란 다섯 달란 더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가운데서 나는 왜 두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이 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에서 네 달란트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죽어야 먼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충만된 복도 복이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를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항상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 그 시간을 갖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주는데 마음을 쏟고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고 그걸 도와줄 마음이 있고 도와주지 않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귀찮지만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연합하여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방법을 방식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우리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어느 가정은 암에 많이 걸리고 어느 가정은 암에 안 걸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집안 내력을 봅니다. 그런데 내력을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력을 볼 필요 없이 암에 잘 걸리는 사람 가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생활 방식을 먼저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병 안 걸리는 집에 먹는 음식을 가서 바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어떤 음식과 어떻게 생활하는지 방식을 보고 내 방식을 바꾸어 가면은 내 아버지까지는 암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암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자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암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의 세포가 우리의 백혈구가 잡아먹어서 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 백혈구를 또는 적혈구를 정말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우리 삶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정욕과 벼락을 멀리하면 물론 의와 거룩함, 정결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겠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것에 모든 방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지라도요.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돈이 좀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삶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자리에 모시고 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12월 우리 30일 날 저녁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았더니 내가 손해보지 무엇이고 정말 내가 넘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조인계 목사가 서대문 시장에서 장사, 생선 장사하는 사람들 몇 명 놓고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들이 비록 지금은 생선 장사에서 매일매일 정말 힘들고 냄새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선 장사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에 그 데이빗 조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장사했어요. 지금까지는 짜증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의 외면당하고요. 냄새난다고 하고요. 그런 것에 내 자책을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후부터는 그 목사가 말한 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신 갖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소망이 달렸다는 거예요. 바꾸졌어요. 생활에 바꾸졌어요. 8억짜리 그때 당시 8억짜리 여의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8억짜리 집을 지면 뼈대만 세워놓고 나머지 돈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이 그 뼈대만 있는 집에 가서 폐병 들렸던 그 사람이에요. 조인규 목사가. 그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면 좋고요. 우리 장로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주셨다고 그래요. 그 간증이 그래요. 그들이.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맺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런데 넘쳐났어요. 넘쳐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절제하는 게 있죠. 절제하지 못했어. 자식들이 신문 사면서 또는 여자들 문제 뭐 예수 믿는 자는 자식들이 그냥 뭐 허랑방탕의 세상에 빠져들어버렸다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 백 몇 명이 장로님들이 그것도 한 3반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파면시켜버렸어요. 내보냈어요. 결국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식에게 욕망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주신 거 흐트러주신 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신 것을 우리는 요번 기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넘치게 되면 내가 많이 쌓이게 되면 내가 자만해지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요. 현재 우리 현재 가난하지요. 우리의 숫자조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걸 채워야 돼요. 뭐에 채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 부족한 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머리통 터지도록 공부해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1시 반에 1시 25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잠자려고 아무리 하는데 한 40분을 뒤척였어요. 뒤척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밖에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덩달아서 우리 집 사람도 따라서 준비하더라고. 그때부터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첫째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영광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네 육신적인 욕심 다 버리라고 해서 아마 쏟은 것 같다. 네가 먹었던 거, 네가 했던 거 토하고 다 내보내라. 그러고 나서 네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 눈이 뻥해지고 어? 힘도 없고 하겠지. 그러나 난 설교 전에 어떻게 여기 가서 터집은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더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만 사세요. 힘들고 없더라도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심차게 하나님 의지하면 현재 가난한 것이 한 달 후에 우리의 삶은 가난한 데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렇다온다면 우리는 거짓말자는 자예요.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 맺는 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육신대로 심을 때는 육신대로서 얻을 걸 거두지만은 우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없는 자들이 주여 여기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